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와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드디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66장 중에 33장 마치고 34장을 들어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8장에서부터 자 우리 앞에 서론 부분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28장에서 35장까지가 하나의 한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2부라는 말을 제가 썼던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자막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28장에서 35장까지의 주제가 뭐냐면 참된 구원은 애굽에서 오는 게 아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게 28장에서 3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8장부터 33장까지 그 이야기를 펼쳐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장 오늘 들어가잖아요. 34장과 35장은 28장에서 33장까지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34장과 35장을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퀴즈와 같은 이야기 이사야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던 34장과 35장은 심판과 구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34장과 35장에서 이사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34장과 35장을 나눠서 34장은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35장은 하나 남았네요. 구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34장 같은 경우에는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심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34장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34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 1절 성경 구절을 좀 비춰주실래요? 자막에. 여러분 성경 있으면 펴고 보세요. 1절이 우리 한글 성경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의 문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강조하는 부분은 첫 번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draw라고 하는 말 하고 있는데 일로 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 원어를 영어로 성경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come라고 되어 있어요. come인데 이게요. 올려면 좀 와줄래? 올 수 있으면 와줄래? 이게 아니라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명령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 일로 와! 라고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에 가까이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만 멈춰. 멈추고 빨리 와. 그리고 엄마가 밥상을 차려놨어요. 아유, 불러도 불러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불러도 불러도 안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당장 와! 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가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아하니까. 그런데요, 이 장면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세요. 어부들을 만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나 따라와. Follow me.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물을 깁고 있거나 장비를 만지고 있거나 생활수단을 하고 있었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 그대로 두고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어. 지금 열국이라고 그랬죠. 원수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지금 전쟁 중에 있느냐? 너희들 지금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있고 뭐 그 저기 전리품, 금은 보석 다 훔쳐갖고 뺏어갖고 오느냐? 다 멈춰. 모조리 다 멈추고 나한테 와. 라고 명령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1절 말씀을 보면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가까이 나와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내게로 와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장남만 혹은 장녀만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는 모든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앞에 자막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충만한 것 이런 표현을 하듯이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2절 말씀의 그 이유를 열방을 향한 진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 볼게요. 대저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앞에하고 연결이 돼요. 가까이 나와서 들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어 성경에서 무엇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가 하면 for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enraged라는 말을 써요. wrath라는 말을 써요. enraged라고 하는 말은 분을 내다, 성나게 하다, 제 표현으로 하면 성질나게 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는데요. 이 분노가 얼마나 큰 분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그 진노를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서 분을 낸다. 그러니까 만군을 향하여서 분을 내는 것은 특별히 이게 군대를 먼저 표현을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군대를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잖아요. 유다를 괴롭혔잖아요.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래 너네들 다 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화를 낼 거야. 진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열국의 군대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죠? 유다 백성을 공격했었잖아요. 유다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남아있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건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멘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영적인 사탄의 무리들, 마귀의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분노하시는가 하면 그 모습이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시겠다.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기도 하거든요. 시편 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의 너는 누구냐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옛날에 시편을 지었을 때보다도 더 훨씬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아담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기 짓밟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면서 다 부수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부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시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담겨져 있는데 살육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절에 살육당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살육당한 자는, 그러니까 2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던져지게 될 것이다. 내 던져졌는데요. 내 던져졌는데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요. 묻혀요? 안 묻혀요? 장사도 못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가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지금 3절 말씀이에요.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죽은 자들이 산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산에 널브러져 있었더니 그 피로 말미암아 산이 녹는데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화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지만 피가 산을 녹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라스베가스에 비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골프장을 다 다시 보수해야 했어요. 흙탕물이 막 내려와가지고 골프장을 다 보수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 산에서 흙탕물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산에 사체가 널브러져 있고 수많은 사체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산이 녹는다라는 말은 마치 흙탕물이 내려오듯이 쓸고 내려오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패배를 이야기하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지금 하나님이 원수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누가 큰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악취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고 글도 잘 쓰는 사람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결과를 점진적 법으로 쓰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 gradation, 조금씩 조금씩 progress가 있는 이야기로 쓰고 있는데요. 앞에 아예 자막을 만들었어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살육 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살육당하게 하셨다. 마치 명제처럼 이야기를 하고, 3절의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살육의 치욕스러운 그 결과, 내 던져졌고 그리고 거기서 냄새가 오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끝에서는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러니까 산까지, 그러니까 광범위한 범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요.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우주적인 변화가 있어요. 4절 말씀 보실래요?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자들이 뭐 별들이 뭐 수십억 년 있다가 수십 광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오존층이 무너지면 시커먼 거 보이겠죠 우리.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시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노이자 권사님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저는 해가 없어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달이 없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제가 무식해서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이 돌돌돌돌돌돌돌 말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이 마치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른 것처럼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의 당시에 1차의 대상은 아수르예요. 그러나 아수르만 보지 않았고 넓게는 멀리는 바벨론도 보았어요. 하지만 아수르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지는 이 우주의 만상을 놓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맞습니까? 아멘.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하늘의 만상을 없애시겠다고 작정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102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말이에요.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누구는 영존해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천지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낡아진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들어가게 하셨나요? 다시 들어간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우리들도 그 아담 할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시편 저자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스스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의 옛사람을 다 지우시고 우리에게 새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은 다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의의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옷은 보혈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다만 우리의 육신이 아직 죽지 않아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곳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적인 말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적국들이 무너지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과거형으로 써요. 과거형으로 써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루어질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아직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이다라고 할 때에 그 주권이 우리들의 구원 가운데서도 나타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too late. 주권 가운데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경험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을 해서 본다면 성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 보았던 그 사진, 우리 이 집사님이 보내주셨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먹구름이 있어요. 저 앞에 먹구름이 있고 그 먹구름이 우리들의 생활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가족들 중에 중병을 앓고 있고 수많은 아픔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